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의 인간 사이에 한 사건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굴욕적이고 어쩔 수 없는 패배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죽으심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죽음과 그 별 다를 바가 없다면은 그 또한 잘못된 이해를 낳게 됩니다. 역사상에 실로 비극적이고 끔찍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런 죽음을 또 초월하여서 담대하게 죽어간 영웅들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혹 예수의 죽음을 영웅적 죽음으로 비화하고 또 치장하고 애도하는 것이라면은 그 자체가 실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생 속에 가지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노래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은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삶에 도대체 주님의 죽음이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셨죠. 33년, 참 꽃도 다 피워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주님의 인생 행로는 고난과 눈물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가장 큰 괴로운 아픔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고통은 단지 그 십자가 상에 그 못 박힘을 당하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피를 쏟으신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서의 그 고통과 아픔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십자가 형틀일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것은 단지 왜 두려워하는 거 아니? 어떤 육체적 아픔, 서서히 고통을 그 맛보며 죽게 하는 그런 육체적 고통이기 전에 그 십자가 형틀은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 범죄자들이 가장 큰 수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시행할 때에 십자가를 형틀을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세상 앞에 적나라하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태를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것을 십자가 형태를 당하도록 저들의 손에 맡겨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로 인한 모욕과 수치와 십자가 형태를 체휼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데 어느 지경에까지 감수하시는 거 아니, 너무나 완벽하게 그 고통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34절을 보실까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 대시자 거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쓸개 탄 포도주는요, 고통을 감내시켜주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지금 로마 군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거부하시죠?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으심 앞에 고통으로 순응하시겠다. 이것이 그 마취제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 속에서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고통을 당하시는 현상 속에, 이런 자리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음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들 모여있지요. 또 지나가는 객들도 저를 바라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던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갔어요. 오직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무릎 꿇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희롱이라는 것, 모욕, 십자가 처형, 죽으심, 또 부활 예언, 이것은 전혀 예상 밖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이 많았지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말씀한 대로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에 대한 점진적 성취로 저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를 죽이려 음해하던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패배에 이르도록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향한 모욕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도 예수님과의 전쟁이 종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려 했던 어떤 무리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지나가는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예수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롱 가운데서 볼까요? 40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리실 때에 마귀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 발이 상치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만국을 보여주며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할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여기서 만일은 의심을 포함하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기에 내 권한을 행사하라. 그러기에 이 시험에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거죠. 음식이라는 신체적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권능을 의존하고 사용해라. 너의 권위를, 너의 진위를, 지위를 만천하에 입증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사하라. 사탄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귀신이 얘기하죠. 마귀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를 쫓아내려 오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처럼 알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압니다. 지금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요, 메시아가 부여받은 그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사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라. 이 사실은 예수님의 패배와 굴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패배와 굴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뜻하심에 순종하시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패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의 왕권이요 구원의 능력임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승리가 확정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조롱하던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실로 메시아구나 인정할 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실패요 사탄의 완벽한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파괴시키고 패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희롱과 모욕과 죽으심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귀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숨겨진 그 왕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길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진정한 왕권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서의 통용되는 권력과 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은 그렇게 도전해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 참 메시아 왕권을 쥐고 계신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지요? 주님 오심 때부터 주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이 세례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산에 함께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게 하시지요. 거기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흥분이 되었을까요?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광 중에 평생 사십시다. 너무나 기뻐했지요. 예수님의 인간성이 이제 절대적인 완성에 도달하여서 영광 받을 준비가 되었다가 다시 지상의 길로 순환의 길로 돌아섰을 때 제자들은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큰 음성을 내시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옆에 있는 주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세상 앞에 순종으로 이행해내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발판 삼아서 세상에서 능력과 힘을 겸비하고 발휘하려는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 저 깊은 내면 속에 꿈틀거리고 지금도 우리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과 나에게 힘을 겸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세상 앞에 보여내는데 내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당대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각오를 펼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반응이 그래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박수를 쳐줘야죠. 어깨를 두드려줘야죠. 그러나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전혀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서기관의 내면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서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나로 인하여 세상의 영광과 능력과 힘을 요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세상에 나의 영광을 펼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편이 더 낫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 서기관은 무엇을 근거로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쫓겠다고 하죠? 바로 이게 8장 2절부터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또 5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자로 고생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또 치유하십니다. 14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를 고치십니다. 16절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온갖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을 다 치유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한 서기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런 주님을 내가 따라다닌다면 나에게도 영광과 복됨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 열심을 근거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르는 길은 지극히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럴 수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주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막 조롱하고 희롱하는 무리들이 그 속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자들 너 나 따라와 끄집어내서 입술을 꼬매겠어요? 창고에 데려가서 패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답할 겁니다. 주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왼수들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고통 중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조롱과 모욕과 치욕과 육체적인 아픔을 당하는 주님을 끌어내리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주님을 죽게 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살려내시는 주님의 죽으심과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앞에 조롱하기를 네가 예수 믿는 증거를 대봐라, 내 모습을 봐라, 내 꼴을 봐라,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신자냐. 물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의 능력과 권력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봐라 하는 이 유혹 앞에는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질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또한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 꼴이 뭐냐?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이래서 되느냐? 또 세상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세상이 이래서 되느냐?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사회 공동체의 한 국민으로 묶여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병들고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인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묶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소모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와 비판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봉합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감내하고 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것이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오늘도 유효하고 계속 여러분 삶 속에 그 사랑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죽으심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자자손손까지도 그 사랑이 이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마귀의 유혹에 내 꼴을 봐라.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 유혹에 지지 마세요. 볼품없고 실패하고 냄새나고 흙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행로에 여러분 인생 여정에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입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며 찬송하며 신자된 자랑을 오늘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고난과 모욕과 희롱과 십자가 처형을 주님이 대신 저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입은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한다는 사실 앞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도록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